야고보서 1장 1절 한 절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야고보서 강의 첫 시간입니다.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야고보서에 대한 오해를 몇 번 언급하기는 했습니다. 그죠? 가장 흔한 오해가 이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야고보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한다는 이 두 관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뭐 두 관점 모두 이렇게 바른 이해가 아니라는 점 뭐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이런 오해가 생기는데 그 크게 기여한 인물은 종교개혁가 중에 마틴 루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루터가 그 야고보서를 두고 한 말이 있습니다. 유명해진 말인데 이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런 말입니다. 지푸라기와 같은 서신이다. 아무래도 이 루터는 운동가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 보니까 칼빈만큼 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종교개혁의 중요한 정신, 즉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에 큰 위협이 된다라고 느꼈습니다. 이 루터는 야고보가 성경의 진리를 망가뜨리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경에도 반대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야고보가 다른 모든 성경에 같이 반대하고 있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서와 히브리서, 이 요한계시록을 비롯해가지고 이것들과 마찬가지로 더불어 이 성경 맨 뒷부분에다가 이 넣어둬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루터가 이 야고보서의 정경성을 의심한 것은 아니에요. 이 성경은 성경이 돼 다른 성경에 비해서 이 질이 떨어지는 지푸라기 같은 성경이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야고보서를 성경의 핵심적인 책이라고 여길 수 없다. 그러나 야고보서를 읽고 감탄에 마지 않는 사람을 말릴 생각도 없는데 야고보서에도 매우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종교개혁가지만 그 신학을 집대성하는 데 몰두했던 칼빈과 같은 경우는 루트의 견해와 정반대였습니다. 칼빈은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가 잘 어울릴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루트가 견제에 마지 않았던 이 칭의 교리에 있어서도 모순될 것이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야고보는 이 당시 바울이 말하는 칭의를 자기 멋대로 이해한 이 사람들의 관점을 바로 잡고자 애를 썼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관점을 바로잡고자 하기 위해서 행동을 강조한 것이지 그 칭의가 틀렸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뭐 이 루트를 비웃고 그의 잘못을 비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시대 정신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시의 적절함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시의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때때로 성경 자체가 마치 하나님인 양 착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뭐 일종의 또 다른 우상숭배가 되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사람들이 기록해둔 이 책을 모아둔 것이지 이 자체가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고 항상 만병통치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무슨 점집에서 점괘 뽑듯이 그날 성격 딱 펼쳐가지고 제일 먼저 눈에 탁 띄는 구절이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믿는 하나님 말씀과 그 미신이 조합된 희한한 그 신앙의 형태죠. 그죠? 우리는 그런 식이 아니지요. 그죠? 성경을 읽을 때 늘 성령의 이 조명,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저 글자만 읽고 이 머리로 동의하는데 그치지 않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십사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미 인쇄돼가지고 막 온 서점에서 팔리고 있는 이 책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 정신에 적합하고 또한 나의 상황을 밝혀줄 살아있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 정신이 이미 주어진 성경 말씀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게 루터가 범했던 잘못일 수 있죠. 아무래도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런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그런 시대 정신에 부합되지 못하는 성경은 뭔가 이 질적으로 떨어져 보인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시대 정신에 잘 어울리지 못한다 해서 그 성경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컨대 그 우리 아이들이 읽을 성경으로 뭐 아가서 같은 것을 추천해 주기는 참 그 어렵습니다. 그죠? 아가서 같은 것을 읽으면 안 된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걸 뭐 어린아이들이 읽고 유익을 얻을 가능성이 적다는 거죠. 이 젊은 시절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과 그 나눴던 뜨거운 사랑이 담긴 책 아닙니까? 아직 그런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린이가 이 아가스를 이해하기는 참 그 난처합니다. 이 성인들의 언어거든요. 나는 뭐 벌써 옷을 다 벗었는데 다시 입어야 할까요? 이런 그 성경 구절들은 19금 아니면 뭐 한 15금은 붙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이 적절하지 못하다 해서요. 그렇다고 이 성경이 성경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가서의 별명이 뭐냐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영어로 이게 Song of Songs죠. 노래 중에 노래라. 그걸 이 운율을 맞추었고 Holy of Holies. 그 지성소. 이 별명이 지성소예요. 인간의 육체적 사랑을 알고 이 책을 보게 되면은 다른 어떤 성경에서보다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시대정신과 잘 결부시켰던 이가 바로 이 존 웨슬리 목사였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인간의 공로를 강조했습니다. 내가 공을 세우면 하늘에도 쌓인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교회의 타락에 맞서서 루터 같은 이는 로마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이신칭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이루어졌어요. 오직 믿음으로. 이 상태로 한 200년쯤 가니까 뭐 사람이 그게 뭐 개혁된 상태로 200년 갈 수 있습니까? 신자들이 또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이 영국의 교회들이. 입으로만 아멘 하고 앉아있어요.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실천하지 않고 삶의 거룩이 없었어요. 야고보서를 통해 존 웨슬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행실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역시 야고보서의 강조점에 큰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살펴보는 데는 뭐 사실 크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일단 짧고요. 그 내용이 로마서만큼 어렵지 않아요. 다른 성경에 비해 쉽습니다. 이 첫 시간이니만큼 먼저 전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야고보서도 편지입니다. 우리 딱 첫 부분부터 눈치를 챌 텐데 로마서처럼 그런 편지가 아니에요. 이 다른 바울의 편지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적인 편지에 지금 양식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로마서 봤으니까요. 로마서 예를 들면 편지니까 편지의 형식이 딱 갖춰져 있잖아요. 제일 먼저 받는 사람 나오고 받는 사람에 대한 안부 묻는 그 안부 인사 나오고 본론 나오고 결론에 또 맨 마지막에 그 문안 인사 그리고 그 아는 사람 주변의 친척들 뭐 이런 지인들에 대한 문안 인사 나오고 맺음말이 딱 있습니다. 이 편지의 형식이에요. 야고보서는 마른 편지라고 하는데 그런 형식이 없어요. 이 문안 인사고 그런 거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끝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서신들처럼 뭐 디모데에게도 안부를 묻고 뭐 아굴라에게도 안부를 전해주고 뭐 이런 인사말 한마디 없이 갑자기 끝나버립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과는 글쓰기 스타일이 전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야고보서 쭉 읽어가면 바로 눈치를 채시겠지만 논리 전개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바울 서신에는 사실 상당히 치밀한 논리가 있거든요. 이 대충 읽는 사람들 이해를 못하지 어렵다라고 말만 하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첫 부분을 읽어나갈 때 바울이 전제하고 있고 전개하고자 하는 이 논리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사실 많은 시간 들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 논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인상이 상당히 좀 급하다 또는 친절하지 못하다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동차 고장나가지고 이 게라지 갔는데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나면요. 아, 이 차가 뭐 지금 몇 마일을 타가지고 아, 이 뭐 엔진에 뭐 찌꺼기가 이 정도 끼었는데 뭐 엔진이 뭐 불연소 됐기 때문에 이 정도 불연소가 있으면은 뭐 아마 연비도 떨어질 테고 아마 오늘 당장은 아니라 해도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뭐 설명할 수 있겠죠. 야고보 같은 이 정비사를 만나면은 아, 이대로 타고 다니면 안 돼요. 엔진 내려서 지금 고쳐야 합니다. 하고 딱 끝납니다. 무슨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자기 할 말, 지금 핵심적인 메시지만 탁탁 던지고 끝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특징입니다. 로마서 볼 때 어땠습니까? 그 인간이란 존재의 그 비참함, 그 부조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이 비유를 사용하고 치밀하게 논리를 전개해 가는지 볼 수 있었잖아요. 몇 장씩 할애해가지고. 야고보서는 그렇지 않아요. 주제가 확확 바뀝니다. 한 두세 줄 읽다 보면 딴 소리 나오고 한 다섯 줄 읽다 보면 딴 소리 나오고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글을 못 쓰는 사람이 쓴 것 같아 하는데 뭐 실제로 평가가 그렇습니다. 뭐 야고보가 글 쓰는데 그렇게 재주가 탁월한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이 설교 같은 이런 말씀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한 책입니다. 뭐 그렇게 조사하고 연구해야 될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심플한 책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받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편지가 아니에요. 1장 1절에 우리가 읽어봤는데 받는 사람이 나오지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라고 합니다. 그는 이방 땅에 널리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신자, 뭐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뭐 에베소 교회,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을 갖다가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특정한 개인이나 교회를 향한 것이 아니라 공공을 향한 편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야고보서는 요한 1서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먼저 쓰는 사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하고 이 자기 소개가 여기서 끝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야고보가 도대체 어떤 야고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칼빈은 이 야고보가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였다라고 주장합니다. 루터와 에라스머스 같은 경우는 이 성경에 소개되지 않은 다른 야고보였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오랜 전통에 따르면은 이 야고보는 주의 형제라고 불렸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였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물론 정설이라고 해서 100% 확실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뭐 칼빈의 주장도 일리가 있을 수 있고 루트의 주장이나 에라스무스의 주장도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정설상 이 초대 교회 때부터 쭉 그렇게 건전한 교회는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믿고 전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내용을 봐도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쓴 것으로 이해하기에 부딪히는 점이 잘 없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친동생 야고보는 그 열두 제자 아니었습니다. 그죠? 예, 오히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자기 형님이죠. 그죠?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 그 심정도 이해할 만하다 싶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 친형님 아니에요. 같이 장난치고 놀고 밥 먹고 뭐 목욕하고 하던 친형제 아니었습니까? 자기 형님을 좋아하긴 했겠지요. 그렇지만 자기 이 육신의 형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은 아마도 친동생이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참 이해가는 측면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혈육이라는 사실이 사실 이 믿음이라는 데 있어서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친동생의 운명을 바꾼 사건이 있었지요. 그 부활 사건입니다. 자기 형님이 부활한 그 사건을 보고 야고보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자기 육신의 형이 이 부활한 사실을 보고 그때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친형제였지만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늦게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손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성급한 이들은 이런 비판을 합니다. 만일 야고보서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나 뭐 안 그러면 또 세베대의 아들도 있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안 그러면 뭐 루터 말대로 우리가 모르는 다른 야고보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기록했다면 왜 그걸 안 밝혔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기왕이면은 예수님의 이 친동생인 나 야고보는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면은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더 신뢰하고 더 큰 권위를 부여할 수도 있지 않았겠냐라는 겁니다. 그 우리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성경은 어떤 예수님과 개인적인 친분으로 육신적인 이 관계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뭡니까 우리?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지 예수님의 동생이 썼다고 또는 유명한 사도가 썼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된 것 아닙니다. 베드로의 친동생도 있잖아요. 안드레. 안드레 사도라고 해서 뭐 글 한자 남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드레 서라고 우리 성경에 없잖아요. 그 제1사도의 친동생이 쓴 사도. 그 뭐 분명히 글을 쓴 게 있을 텐데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도마 같은 경우 도마복음이라고 해서 실제로 있어요. 위경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 이 정경에는 포함되지 않지요. 성경은 친하고 가깝고의 문제가 아니라 뭐 열두 제자가 쓰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굳이 쓰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는 것이지 자기가 예수의 친동생이었다는 이유로 권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 문안한다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하면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말하지만 그 당시에 이런 그런 지파들 다 사라지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나라를 잃은 지가 지금 몇백 년이 지났는데 무슨 그 구분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민족학 같은 데서 이 민족의 정의에 대해서 논할 때 혈통의 의미를 두지 않거든요. 민족이 정의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다수입니다. 그게 이미 학계의 정설이에요. 예컨대 한국 사람 하면 누가 한국 사람입니까? 우리 말 쓰잖아요. 한국 사람. 누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국적이면은 한국 사람입니까? 국적이 영국이 뭐 영국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제 그 친한 목사님 국적이 미국인인데요. 저희 그 보스턴에 막 떠나올 때 이제 보스턴 한인타운에 그 당시에 이제 초당 순두부집이 생겨가지고 그 뭐 맛있다고 그 사준다고 이래 해가지고 가서 먹었는데 막 그 순두부 한 그릇 딱 먹고 나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아 역시 막 한국 사람은 뜨뜻한 이 국물 먹어야 된다고. 자기 미국 국적 갖고 있으면서 아 역시 한국 사람은 뜨뜻한 거 먹어야 된다고 이러시더라고. 아 그러니까 국적이 한국 사람을 정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한민족의 혈통을 받았다 그러기도 하는데 그런 혈통이란 거 없어요. 거슬러 가면요 다 중국이랑 섞이고 몽골, 일본 뭐 이렇게 다 섞여 있습니다. 요즘은 이 피부 색깔로도 그런 말 못하잖아요. 뭐 한국말 하면 한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이라도 한국말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한국말 잘해도 한국 사람 아닌 사람도 있고 요즘 민족의 정의를 혈통으로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 정신이라고 하죠. 정신. 정신, 문화. 한국인의 정신을 물려받으면 한국인이라고 하고 미국의 정신, 그 정신을 물려받으면 미국인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 정신을 테스트해요. 우리가 국적을 취득한다 뭐 이렇게 할 때요. 우리 그 혈액을 샘플을 채취해가 DNA를 분석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뭐 켈트족의 DNA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국적을 주지 않고 정신을 테스트합니다. 그 국적을 부여하기 위해서. 한국인의 정신을 물려받는 게 한국인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요. 혈통적인 그 유대인이 어디 있습니까? 죄다 섞였는데.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주다이즘이라는 말 사용하지요. 유대민족의 정신을 물려받고 공유한 이들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이 말하는 열두지파 이미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오면 그게 때가 언젠데 그게 열두지파가 있습니까? 나라가 몰락한 지 몇백 년이 지났는데. 베냐민 지파 출신 뭐 고조 할아버지는 벌써 아수르 여인과 결혼하고 그 아들은 뭐 바벨론 여인과 결혼하고 그런 구분이 없어진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세우시고 축복하신 그 지파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었습니다. 그 오래전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반드시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와 정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아주 의도적으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열두 명 딱 맞춰가지고. 요한계시록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열두 지파 각 지파마다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그 12,000명이라고 나오죠. 그 이 12,000명이 열두 지파가 있으니까 12 곱하기 10 해가지고 14만 4천명이라는 이 숫자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 숫자를 수량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완전 엉터리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피부색으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파악하려는 것과 같은 실수입니다. 백인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인이네. 뭐 흑인이라고 해서 저 미국인이네. 그렇게 하면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요즘 뭐 한국인의 정체성을 굳게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같은 원리입니다. 열두 지파라고 해서 10이라는 이 숫자의 수량적인 의미, 표면적인 의미에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할 것이라는 소망에 대한 비전을 보아야 합니다. 이 열두 지파는 우선 직접적으로는 당시 사방에 퍼져 있던 유대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말합니다. 바로 이 성도된 우리입니다. 요한계시록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우리가 그 열두 지파에 들어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럼 구원 바깥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무리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숫자적으로 한번 따지고 싶으면 우리 조상 중에 이 므낫세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 조상 중에 유다 베냐민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슬 올라가 보면 뭐 고구려 장군도 있을 것이고 뭐 백제 시대에 뭐 유명한 뭐 금동 대항로를 막 만들던 조상도 있을 것이고 그렇겠죠. 뭐 그러나 아브라함 안 나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아브라함 후손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곱을 내 믿음의 조상이요, 다윗을 내 믿음의 조상이라 생각합니다. 정신이거든요. 신앙의 정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즉 열두 지파 안에 속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야고보서는 또한 바로 우리를 향한 직접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래전에 무언가를 불분명하게 어렴풋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자기 혈통의 후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들의 상상보다 더 위대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그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들의 모임인 열두 지파 안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 안에 우리가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나 한 명 포함되었다고 해서 나머지 구원받는 숫자는 다 나 빼고 그러면 14만 3,999명 되는 것, 그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신을 상징하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 실제 개수적인 숫자로 해석하는 이들 죄다 이단들 아닙니까? 신천지 같은 그 이단들 한번 보세요. 철저할 정도로 이 개수적인 해석을 하잖아요. 오래전 우리와 혈통적으로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이야말로 참 이스라엘이요 참 열두 지파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또 믿음과 소망 함께 붙들고 주어진 상황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오늘부터 또 새로운 성경 야고보서를 함께 읽고 깊이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들려주실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당신의 뜻을 기대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오래전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보이셨던 약속에 참여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한국인이기 전에 또 영국인이기 전에 갈보리 교회의 교인이기 이전에 직장과 학교의 일원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